프랑스 사회학자 브로드웨이는 이 세상의 언어는 채색된 언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을 모두 똑같게 획일로 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지고 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마저도 따라하고 똑같이 하려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똑같이 획일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구별되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똑같이 뭉뚱그리로 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중심, 그 심령, 가리워지지 않는 그 민낯, 위장하지 않는 그 시체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존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깊은 사랑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절대 의존, 절대 신뢰, 절대 사랑,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빈틈이 없는 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관계유비라고 하는데 이 관계유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계시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삼위 하나님의 관계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무렇게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안식하고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고 가정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우리는 개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추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의 가정을 깨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조는 그렇습니다. 범죄하면 떼놔버리고 격리시켜버리고 견우직녀처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담의 가정만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파괴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류가 신랄하게 되어진 근본 원인은 부부 사랑에 금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금간 틈 사이로 사단이 침입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인류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은 그 구성원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복락원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해서 좋은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할 그러한 그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용납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어린이가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성가시게 하게 하는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일일이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럴 때라면 과연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닥쳤는데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린이를 용납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은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성을 수용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만 수용합니다. 강한 자만 인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 어린이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곳, 빌립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낮은 자를 왕으로 수용하고 받들어주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그를 그 낮은 자를 왕으로 등극시켜주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 다스림에 만족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통제, 운행 앞에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불평 없이 수용하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더 큰 집, 더 넓은 집, 화장실이 더 많은 집,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은 이리와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사는 곳이다. 천국은 송아지하고 사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곳이다. 어린아이가 독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이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자가 풀을 먹어야 합니다. 사자가 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맛난 고기는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독사가 같이 놀려면 독사의 난폭한 성질, 독, 날카로운 이를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풀만 먹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풀만 먹고 살아라. 고기는 먹을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자는 주님, 저는 구강구조가 어떻고 소화기능이 어떻고 저의 입맛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풀을 먹어라 했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제와 그 다스림 앞에 전적 수용, 전적 기쁨으로 용납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다툼이 없는 곳, 시기가, 불평이, 질투가 없는, 미움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왜 안전합니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독을 빼고 가시를 빼고 날카로운 발톱과 사나운 이빨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무장 해임했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무기나 방어할 무기가 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 공격할 무기가 준비된 것이 있다면, 방어하려고 준비한 무기가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진정으로 상대에게 복을 빌 수만 있다면, 원수에게 복을 비는 그 순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복을 빌어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나실인 자체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용납해 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끝, 이 사랑의 지평의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넓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지평의 저 끝은 바로 원수의 자리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사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우리 삶 속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만족한다면, 언제나 평온과 기쁨을 유지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삼손의 출생은 처음부터 굉장히 요란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한 당시 당대 최고의 빅뉴스, 유서 중에 유서거리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부푼 가슴으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상담받고 야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낳고 나서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켰다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삼손은 어릴 적부터 이 규례를 잘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와 당대 사람들은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며 자라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라나는 삼손을 통하여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은 장차 너무나도 큰 실망으로 다가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은 것이 그저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구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성을 유지하고 세 속에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면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삼손과 그 부모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실인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장발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라는 표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힘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대 사조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지는, 절제되어진 거룩성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헌신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손은 이 귀한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함부로 주체할 수 있는 힘을 사용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순결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는 아주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인가?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와 삼손에게 구한 것은 나실인의 외형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은 거룩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는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긴 머리만 간직했을 뿐 나실인으로 갖추어야 할 경건의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우선거리로 전락한 것은 바로 삼손 가정의 가정교육의 문제, 거룩의 문제, 신앙교육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래, 두려움, 경외심, 공경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전적 복종하는, 전적 다스림에 수용하는 수용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엔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백성 하나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신앙의 실패, 가정의 실패는, 목회의 실패는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이미 끝나버린 가정인 것입니다. 장로님이, 성도님이, 교회 학교 어린이 하나하나가 두렵지 않고 그 들여진 헌금 천원이 두렵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좋은 목사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델릴라에게 조종당하고 델릴라에게 통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토설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겜으로 내려가서 큰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생명록에서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현혹되거나 유혹된 그 자들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화려한 직책이 있다고, 종교성이 매주 충족된다고 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영, 그리스도 다스림에 복순복해하는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세속의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포기한 삼손과 같이 조롱당하고 말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속의 가치로 델릴라에게 조종당하면서 거짓말하고 위장된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의지하고 행사하면 결국 삼손처럼 부끄러운 말로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마누아는 아들을 낳는데, 얻는데 관심이 많았지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누아는 수태 고지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자식이 없어 늙어가다가 이 늙어맞게 자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누아의 한계입니다. 마누아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얻는데 만족했고 그 아들의 외형을 갖추는데 급급했고 그 아들 자랑하고 다니기에 급급했고 삼손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이 이런 재주가 있다고 아들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시편 127편 3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내가 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요 하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기업을 내가 잘못 관리하면 책망받고 조롱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야 장자의 수종의 화살같이 긴요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들을 내놓았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자기 자식이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마누아는 이 불세출의 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줄 알,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 자라서 장성해서 머리 굵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수는 어릴 때 돌려놓아야 자리를 잡고 튼튼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자란 호박수는 돌려놓으라고 해보십시오. 잔발이 떨어지고 줄기가 끊어지고 무거운 호박은 떨어져 버리고 호박줄기는 몸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를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릴 때 돌리고 어릴 때 교육해야 평생 자리 잡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라고 한번 기도해보고 만 것입니다. 지속적인 끊임없는 기도와 양육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이후에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기도할 힘을 놓아버렸습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매달 얼마씩 보내줄게.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누가 저더러 그래요. 전 목사는 참 신기하다. 잘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전 목사 주변에서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전 목사는 목회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전 목사는 조상덕을 보는 것 같아. 전 목사 빨은 다 조상빨이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굳이 무언가를 자랑해야 한다면 정말 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아직 양친이 계신다는 것. 그 양친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산, 더 큰 유산은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12절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오리까? 어떻게 교육할까요? 한번 말해보고는 아이가 태어나고는 그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영어 가르치고 태권도 보내고 자격증 따게 하고 세상 뭘 얻게 하는 데는 정력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 교육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신앙 교육하지 않아서 망해버린 가족이 가문이 엘리 가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른바 엘리는 아들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세상 줄 잡으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러분 세 속에 빠지도록 방치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은 여호와를 존중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심어줘야 하는 신앙 교육이 실패함으로써 그 가문이 나락의 길로 들어서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누아는 나신인의 외형적인 규례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만 들었다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 그 신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성지만 바른다고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그 힘은 독이요 악마적인 것으로 멸망의 불쏘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의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법이 시편 71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그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사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교육된 다윗입니다.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된 다윗이 먼저 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이 천국을 만들고 어릴 때 교육이 천국 가는 보증 수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그 대다수가 갓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과 다윗, 다니엘과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인성은 5세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살 때까지 되어지지만 사실상 생후 20개월 되어지면 두뇌 발달은 다 완성되어져 버리고 그 나머지 미미한 것들만 25대까지 그렇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5살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중생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유아기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우고 모방하는 본능이 가장 강할 때가 유아기입니다. 소년기만 되어지면 제 고집대로 행하려고 당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핵이 있고 이 남한에는 중2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또 중2를 두려워한대요. 부모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격언에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반드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방의 귀재들입니다. 아버지가 욕을 잘하면 남을 비판 잘하면 우리 아이들도 욕 잘하고 비판 잘하는 아이로 자라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경건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경건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 테스트가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되어진 것이 너무 슬그픕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의 손에는 이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교훈과 이 교훈들은 먼 옛날에 전설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다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구속의 대속의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의, 천국의, 종말의, 심판의 재림을 깨닫게 하고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5학년 이후와 5학년 이전의 삶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국민학교 5학년 이후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이전은 엿장소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은 국민학교 4학년 전까지는 엿장소였습니다. 왜 엿장소가 되고 싶었냐면 엿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엿 사러 오면 엿을 정말 듬뿍 주는 그런 엿장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동네 사는 엿장소는 너무너무 인색해요. 너무너무 경색해요. 어렵게 고무를 한 보따리 들고 가면 이 엿장소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야박하게 엿 조금 똑 떼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경 끼려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엿장소가 되어져서 아이들 엿 사러 오면 엿 하나는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 그런 다짐으로 국민학교 4학년까지 살았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의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법,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뢰하는 법,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방법, 그런 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세마 교육으로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모든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젖될 때까지 젖먹이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세마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사무엘은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서 생활할 때도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보통 사무엘이 아닙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사사로서 삼중직을 가진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해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조모 로이스가 어머니 유네게가 아들 디모데를 번갈아 무릎에 안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는 교회 교육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이 믿음의 어린 삭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삭들, 이 믿음의 삭들이 다쳤으라 그 믿음의 어린 자녀들을 그 믿음의 삭들을 부둥켜 안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우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IDS라고 해서 면역 결핍증인 것입니다. 이 면역 결핍증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병은 바로 겸손 결핍증이라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 그 깨끗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젖어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깨끗하고 그저 순결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교회 회복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돈도 여자도 명예도 욕심도 모르는 순수한 깨끗한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때 그 시절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위대함은 그 순수함, 그 깨끗함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모함해도 미움해도 미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가서도 여러분 요셉은 그 순결함, 그 깨끗함, 그 순수함, 신앙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 경영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순수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한 가문이 민족이 되게 하는 세계사회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 복을 요셉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된 교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묵은 세월의 때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 역사를 새롭게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